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혹 부족을 씻음받고 늘 맑고 밝은 심정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이 넘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힘들고 수고롭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않고 또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살게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세우소서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증거케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이십니다. 죄악을 으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짧은 시간에 간략히 정리해 보십시다. 아는 진리지만은 귀하고 복된 진리임을 압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이스라엘 땅의 서북쪽의 해안가에 있는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우리가 인칭을 높인 말이죠.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지식은 기독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른 지식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지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 기초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말씀, 모든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런 신비하게 언급된 말씀,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말씀이라고 불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독특한 인격, 세상에 그런 분이 없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독특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시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와,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는 참 사람이십니다. 그는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린 아기로. 그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유아 시절과 어린아이, 지금 우리 교회 아주 어린아이들처럼, 제일 어린 이준이 같은 어린아이처럼 유아의 시절과 소년 시절을, 오늘 민호도 온 것 같은데 맞는가요? 민호 같은 이제 청소년 시절을 거치며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자라서 강해지죠. 어릴 때는 아주 약하지만 점점 튼튼해져서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와, 청년이 돼서 군대도 가고, 오늘 우리가 해병대 간 폐수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씩씩한 해병대 군인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인물들이 되듯이,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했고, 그는 30세쯤 되어 전도활동을 시작하셨지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쯤, 그래도 30세쯤, 약 30세. 그는 자신을 인자라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에 인자라고 즐겨 부르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48번, 마가복음에 19번, 누가복음에 34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15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네. 마태복음 48회, 마가복음 19회, 누가복음 34회, 요한복음 15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인자, 예수님을 부를 때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렇게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이심을 잘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주무셨고, 밤에 주무시고, 낮에도 피곤할 때는 낮잠도, 배를 타고 가다가도 주무시고, 차 타고 가면서 자듯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과 영혼, 즉 완전한 인성, 인성을, 휴먼 네이처라고 말하는 인성, 인간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사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는 사람이십니다. 그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내 형제, 사람이니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형제 관계가 아니잖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내 형제, 제자들을 내 형제라.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연세 드신 분들을 예수님은 나의 모친, 나의 모친. 우리 지난번에 넘어지셔서 한 주 빠지셨던 90세 넘은 우리 한 권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몸이 불편한데도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이든 분들을 두고서 내 모친이다, 내 어머니다. 또 나의 동생들, 또 어린 젊은 친구들 보면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 믿고 또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한다면,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다. 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해서 오늘도 원근강처에서 아주 멀리서도, 또 지금도 아주 먼 곳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말 들었지만, 아주 멀리 서 미국의 뉴저지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다는 말 들었지만,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형제다, 어머니다, 예, 동생이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사람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사람이시지만 사람 이상이시다. 그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속성과 능력을 가지셨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우리는 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속아서 저 사람 나를 위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오늘날 보니까 사기꾼이래. 요새 사기꾼들이 많더라고. 결혼도 사기가 있고, 예, 약속도 했는데 보니까 어이구 전과 10범의 사기꾼이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세상에 그런 일이, 사기꾼이 있고 그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10억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10억을 어떻게 다 날려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큰일 났군.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사람이 할 수 없죠. 물로 포도주 만들면은 부자 되게요. 우리가 물 부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트에 가서 팔면은 포도주가 비싼데, 포도주즙도 비싼데, 포도주스도 비싸잖아요. 비싸서 보통 이런 24시에는 갖다 놓지도 않더라고요. 큰 거는 포도주스 큰 그거는 비싸서 그러겠죠. 잘 안 먹어서. 포도주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셨고. 할렐루야. 떡 다섯 개 하나에 1,500원씩인가, 예, 빵 다섯 개 사가지고 그걸 5천 명 먹이면 엄청, 예, 그걸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는 각종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 병자를 고쳐주셨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와, 어떻게 망막이 망가졌을 텐데, 혹은 각막이 망가졌는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소경이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완전히 신경계통이 마비가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다시 신경이 살아났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12년 된 혈루병 환자, 계속 출혈병, 피가 계속 흘러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니 사람이 초췌하고 다 죽어가는 진짜 산송장이 되어 있는 불쌍한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여인이 내가 옷가에만 만져라도 만지면 낫겠다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뒤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내 병도 난 내지 못하고 뒤에 가서 예수님 옷가에만 살짝 만졌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 예,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다 불쌍한 자들만 살려주셨네요. 외아들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내 소망인 아들이 죽다니 나는 어떻게 살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장례 행렬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일으켜주시고, 예,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유명한 사건들이죠. 이것들은 다 그가 사람 이상의 존재, 즉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요한일서 5장 20절 크신 하나님이시며, 디도서 2장 13절 그 안에 신성의 충만이 있으시며, 골로새서 2장 9절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찬송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도 있죠. 예. 우리가 예배 끝에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도 그 찬송이지만은 예수님께도 찬송을 올려. 똑같이 찬송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기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몇 개 국어를 능통하시길래 베드로가 우리 기도를 듣겠습니까? 들을 수 없죠. 베드로랑 기도하려면은 아람어로나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도 베드로가 잘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부여서 공부를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람으로 기도하면 혹 들을, 그래도 저 멀어서 못 알아들으실 건데,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듣겠습니까? 기도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동시에 말하면 조용조용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그래서 겨우 한 사람에도 들을까 말까 한 그 기도를 많은 사람이 여기서 천국에 먼데 다 기도를 올리는데 들을 수 있다는 말은 그가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가능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요한복음 17장 5절의 주의 기도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신성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전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탄생이라는 높은 말을 쓰지만은 사람과 똑같이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한자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방금 아까 읽은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낮추신 사건이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 본질을 취해서 어린 아기로 출생하신 그것이 크리스마스요. 그것이 성탄절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식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죠. 세상에 신비한 일이 많지만은, 천지 창조가 다 신비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큼 신비한 사건이 또 있는가. 와,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신 그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그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배당에도 늘 나갔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손잡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는 11번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오전에만 드리지 않고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나가서 예배 드리자, 집에서 테레비나 보지 않고 놀지 않고 좀 피곤하고 힘은 들지만 예배를 드리자, 금요일 밤에도 열심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복된 일이지요. 그 복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저 믿음 생활 잘해볼 것을,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는 마침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가장 낮아지신 것이죠. 사람이 낮아지는 것 중에 가장 낮아지는 것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서 몸이 썩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낮아지는 모습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낮아지겠지만 앞으로는 죽으면 매장하면 무덤 속에 넣으면 며칠 지나서 무덤 파보면은 구더기가 일고 썩기 시작하고, 뭐 무덤에 가기 전에도 며칠만 집에만 놔둬, 집에서, 요새는 집에 장례 안 해서 냉동실에 병원에 넣으니까 그렇지, 집에만 놔두면 며칠만 지나면 집만 따뜻한 여름에는 벌써 부패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 비참한 사형수의 죽음이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부자 요셉 공회원인 요셉의 무덤에 무덤을 빌리듯이 요셉이 배려해서 그 무덤에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장례하는 거기에 무덤에 묻히셨다. 땅에 묻는 것이나 돌무덤 속에 이렇게 시체를 갖다 놓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하셨고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 아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수고 참 많았어. 내 뜻을 이루느라고 사람이 되어가서 33년 살았고 십자가에 오진 고초를 당하며 속죄 사역을 이루고 그리고 죽고 무덤에까지 묻혔으니 참 잘했어요. 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여기 있어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지위, 능력, 영광을 주시면서 여기 있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장차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오기는 뭐가 오냐? 그는 가장 속임수다. 라인홀드 니버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이 못된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신학자라는 자들, 목사 훈련을 하는 교수라는 자들 속에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때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신앙자들 모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로 영광스럽게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지신 주님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이제 일어나 부활하거라. 승천하거라. 그리고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 그리고 나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서 세상을 심판하거라. 뛰어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라는 이름은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뿐 아니라 성도들의 영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죠.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나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꿇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높임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 합정동의 이 모퉁이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이는데 온 지구촌 전체로 보면은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것인지 상상해 보면 와 예수님 참 높임을 받으셨다. 고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지금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의 직분과 사역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또 은혜가 됩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주라는 뜻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로서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다. 진짜 좋은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가짜들도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참 선지자. 또 제사장들도 부패된 제사장들이 많아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가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가야바,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들이잖아요. 또 왕들도 정말 구약시대에 정말 꼽을 수 있는 왕들, 흠 없는 왕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다윗도 흠이 있었고, 예,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쯤 우리가 꼽는 정도지, 그 외 왕들은 부패돼서 왕들이 좋지 않아서 초대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상 생애 동안 가르치시는 일을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을 보면 너희는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 자매니라.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그렇죠. 우리의 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도 선생님이셨고 지금 천상에서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모든 신실한 목사들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부족한 목사들, 인간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구나. 배우게 하시는구나. 아, 예,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크신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4장 14, 히브리서가 그것을 증거했죠.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말씀,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가 구속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십자가 사역이 놀라운 속죄 사역이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제사장 사역을 하신,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싸우니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으니까, 부족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중보하신, 그것이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이 놀랍죠. 이 중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주님의 중보 사역 때문이죠. 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구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왕은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왕이죠. 왕은 통치도 하고, 왜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지. 대통령은 그것이 중요한 직무죠.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공의롭게 공정하고 공의와 선행,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이 소외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서 공명정대하게 공의가 실현되게 해야 되겠죠. 거짓말과 불의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모든 거짓말쟁이들, 모든 불의한 자들을 다 찾아내서 엄벌을 하는 것이 통치자의 직무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죠. 전쟁 날 것을 대비해서 전쟁 나면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전쟁 나는 준비를 하지 못한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다, 그것이.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핵미사일을 가지고 언제든지 쏜다, 쏜다,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우리 사이좋게 지납시다, 사이좋게 지납시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그런 허황한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니다, 그것은. 그것이 무슨 대통령이냐, 그것이. 나라의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냐. 나중에 망하고 나면, 그때 가면,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인가. 대책을 가지고 사회적게 지내는 거 좋지. 그러나 사회적 국가, 우리나라 이 세계의 역사에서 우리 사회적게 지납시다, 평화조약 맺읍시다 해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모든 세계대전들이 다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역사를 들춰보십시오. 평화조약 해놓고 그 다음에 친 것입니다. 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에 남북 화해해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날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쳐내려오는 겁니다. 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그래야 치지. 상대를 안심시켜놓고 우리 사이좋게 지나자. 우리 전대로 전쟁하지 말자. 그러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꽝 쳐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이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지 항상. 예. 그런 일이 없게 말만 가지고 종이장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이좋게 합시다. 그거 다 쓸데없는 예, 얘기입니다. 대책이 있게 그렇게 대책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도 좋은 말이지. 뭐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나 대책은 있어야지. 상대가 핵을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걸 뻔히 보면서 아이 그래 너 핵 개발해라 개발해라. 그러나 사이좋게 지내자 말은 분명히 약속은 해. 그래 약속.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핵을 없애든지 아니면 핵이 있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서 핵과 같이 있으면서 왜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핵은 그 대신 쓰면 안 돼. 쓰면 우리도 쓸 거야. 우리도 핵이 있어. 알았지? 이렇게 해야 사이가 좋게 되는 거지. 세상에 국제 질서라는 게. 상대는 핵을 가지고 왜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런 협박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핵도 없으면서 미군 물러가라. 한미동맹 깨뜨려버리라. 양키 가고 홈 가라.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평화가 왔다. 그게 평화? 그게 평화입니까? 주님은 그런 식의 왕은 아니지. 주님은 참 왕이시다. 우리의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는 징벌하실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삼직인 선지자 주님께 참된 것을 배우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지금도 계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더욱이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악한 자들도 주님께서 징벌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악한 자들은 징벌하세요. 징벌하세요. 악이 득세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 악한 자들 저거를 막아주세요. 예? 저렇게 예, 막무가내로 남의 나라 막 침공해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자기 나라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푸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 젊은이들도 죽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저 푸틴을 주님 왜 내버려 두시는지 저걸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또 뜻입니까? 이렇게 푸틴하고 시진핑이 손잡고 이 온 지구를 한바탕 다시 혼란시키는 것이 종말 예언의 성취입니까? 성취겠지요. 예,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아버지 그러나 저 악한 자들을 주님 버려두시렵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치자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적 구주이시고 또 주님은 친히 낮아지셨지만은 주의 높임을 받으셨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영광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는 오늘도 삼직을 계속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주님의 중보사역을 지금도 십자가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도 지금도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계속하시고 또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님이여 또 원수를 막아주시고 모든 악을 징벌하실 수 있고 주의 뜻 가운데서 징벌하실 때에는 주님이 징벌하시는 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징벌하기를 뜻하신다면 언제든지 악한 자를 주님께서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도 징벌하셨고 징벌하실 것이며 또 최종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징벌하시는 최종 심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 통치와 왕권을 믿고 든든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은 심히 혼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